이제 주께서 주의 종을 평강 가운데 떠나게 하시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니이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보인 찬송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보인 반응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은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고 두 경건한 노인이 보인 반응을 보는데, 먼저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 배경 이야기부터 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할례 8일이 되매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명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나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갓난 아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육신의 표지를 통해서 늘 평생 동안 기억하게 해준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 자기 육신을 보면서 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후에도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법에 따라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여기 모세의 법이라고 한 것 레위기 12장의 규정을 가리킵니다.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여자가 애를 낳아서 남자애를 낳으면은 첫째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33일 동안 그 피가 깨끗해질 때까지 역시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지 40일이 지나서야 성전에 갔습니다. 누가는 이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간 목적을 23절과 4절에서 하나씩 언급하는데 23절과 24절의 골격은 단순합니다. 얘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수식어 다 빼고 나면은 골격은 아주 단순합니다. 23절을 보시면은 왜 올라갔다고 하는가? 이는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이게 23절 전체 내용입니다.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을 보면 제사하기 위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첫째는 아기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둘째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식어인데 첫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23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율법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 율법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처음 난 것은 이건 다 내 거다, 나에게 바치라. 동물 같은 경우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죽여서 바쳤습니다. 사람도 첫 것은 주님께 바치는데 주님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돈으로 속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사람의 첫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 지 1개월 이후에 은 5세겔로 속할 것이니라. 요셉은 주의 율법에 따라 성소 제사장에게 5세겔을 주었을 겁니다. 그 다음 둘째 요셉과 마리아는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율법 규정은 레위기 12장의 규정입니다. 애를 낳은 후에 정결케 하는 기한이 차거든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하나를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합니다. 원래 애를 낳고 정결기간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이 40일이 지나면 딸을 낳았을 경우는 곱빼기가 돼서 80일이 지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사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리고 그 전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은 비쌉니다. 가난한 사람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는 자들은 어린 양 하나에다가 비둘기 하나 하지 말고 번제에도 비둘기 한 마리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에도 비둘기 하나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간 두 번째 이유는 레위기 12장 규정에 따라서 제사 곧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부모는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갔을 때 그들은 두 명의 경건한 노인네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믿음의 남자 시므온과 기도의 용사 여인 안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처음 발견하고 맛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보통 남자, 보통 여자였습니다. 먼저 시므온서부터 보면 25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인 구원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그 뒤를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한번 강림했다고 하시지 않고 성령이 강림해서 계속 머물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임했고 머무는 것은 드물었는데 여기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아예 머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시므온은 이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전을 통해서인지 꿈을 통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눈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너는 죽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27절을 보면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똑같은 시간에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아마 이들이 만난 곳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성전 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28절을 보면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을 평강 가운데 놓아주시나이다. 우리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서 놓아주신 아이다라고 번역합니다. 고통이 참 많은 세상,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신 아이다. NLT 성경은 평강 가운데 죽게 하신 아이다 라고 번역하고, 그러나 대부분 성경은 평강 가운데 떠나게 하신 아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손에 들자 심오한 평강을 체험한 겁니다. 시므온은 왜 자신이 이제 평강 가운데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가? 30절에서 그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내 평생 소원은 메시아의 도래를 보는 것이었는데, 곧 주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았기에 나는 아무 괴로움 없이 평강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아기는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크리스마스 때 들었듯이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천사들이 땅에서 평화로다라고 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평화를 주는 분은 아기 예수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으로는 시므온도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33년 동안 온전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일체 죄 없이 그런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는 것으로 그치면은 큰일 나고, 죽은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이 없는 구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점에서도 시므온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이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앞으로 3년 몇 개월 동안 예수님의 공생사역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시므온은 노래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는 30절에 나온 주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여기 만민이라고 한 거 킹 제임스 버전만 all people이라고 번역을 하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을 요즘 말로 바꿔놓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포함해서 all peoples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민족들, 이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32절에서 이것을 제3제4 강조합니다. 곧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실 것이니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33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말한 것을 듣고 기이히 여겼다고 합니다. 감탄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시므온의 말을 듣고 아들 예수에 대해서 천사가 얘기해 준 것들, 그것들을 더욱더 믿게 되었을 겁니다. 시므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이제 시선을 돌려서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한 후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34절을 보면 이 아이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말 표현에서 세움을 입었다고 한 거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임명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임명받았다. 첫째,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해서 임명받았다고 합니다. 원어 표현을 보시면은 넘어지고 일어남을 위해서 임명받았다. 둘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움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영광으로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가르실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넘어지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일부는 천당 가고 일부는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35절을 보면 또 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너 마리아는 네 아들 예수가 나중에 순환당하고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찌르듯이 심한 고통을 받으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의 악한 생각들 예수님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는 이어서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맞는 두 번째 경건한 노파를 소개합니다. 36절을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안나를 선지자라고 한 거 참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 소위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은 일체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37절을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84년이나 과부로 살았다면 슬픔이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나타나시지 않았기에 대단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예배를 쉬지 않았다. 전 생애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각을 뜨며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했다. 풀타임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다고 합니다.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말 표현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 NLT 성경은 다음과 같이 쉽게 번역합니다. 그녀가 온 것은 시몬이 막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즉시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 아기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 우리 30절 표현을 빌리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다. 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39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 본 동네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틀 밤만 자고 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새해 결심들을 합니다. 저도 늘 새해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2019년 새해 결심을 하셨기를 바라고 안 하셨다면 반드시 내년 맞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지난주에 막 기뻐하고 기념했습니다.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과 은혜 이걸 기억합니다. 놀라운 찬양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성탄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한 크리스천으로서 내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이루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연세 든 분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시라도 떠나야 하는 분들, 내년의 계획은 어떤 걸로 세우시고 결심하셨습니까? 2018년 1월 12일자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7년에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새해 결심은 다음 7가지였다고 합니다. 무순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건강하자, get healthy. 두 번째, 이제는 좀 질서 있게 살자. 세 번째, 삶을 마음껏 이제는 누리자. 넷째, 새로운 취미를 배우자. 다섯째, 더 적게 쓰고 더 많이 모으자. 여섯째, 여행을 다니자. 일곱째, 더 많이 읽자. 여기 첫 번째, 건강하자 하는 결심에는 몸무게를 빼자, 운동을 더 많이 하자, 담배를 피우지 말자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유익한 결심이고 사람에 따라 절실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일곱 개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 관련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운행하시는데 막상 하나님은 빼놓고 혼자 꿈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한 참된 행복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려야 하고 영원히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하고 아무리 삶을 마음껏 누리고 아무리 많은 취미활동을 하고 아무리 더 많이 모으고 아무리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아무리 더 많은 지식을 쌓아도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누리지 못하면, 그것도 영원히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상의 삶 잘해봐야 70년, 80년인데 그때 내 육신의 몸뚱이 이것 좀 잘 먹고 잘 보고 잘 누리자 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갖고 잠도 자지 않고 운동하러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서 꼴보기 힘든 싫은 게 뭔가, 나이가 70몇 세가 됐는데 40대 난 젊은이들처럼 가서 이거를 들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느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평생 인생을 낭비했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만이라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뛰겠다 그래서 가서 이걸 들고 앉아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들고 앉아있는가. 오늘날 보면은 플로리다의 저 더 빌리지라는 곳, 이 노인네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 사는데 성병이 제일 많은 데입니다. 이거 들고 바위에 갈아 먹고 70세가 돼서도 성생활을 즐기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불경건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무신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니라 하는 말씀 다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말씀 다 알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 다 아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신 주님 말씀 다 아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은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매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똑같은 새해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는 꼭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늘 기도하고 산 거예요. 이 소원이 진실하고 절실했기에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믿었기에 매일 허탕을 쳤지만은 그러나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기다린 거예요. 오늘은 내가 구세주를 보겠나, 내일은 보겠나, 낙담하지 않고 그 결과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처음 자기의 손으로 안는 특권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의 종을 평강 가운데 놓아주시나이다. 이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리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시므온은 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내적인 무한한 평강 가운데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경건한 크리스천은 시므온과 같이 자신이 본 주의 구원은 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잘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교인들은 자신의 구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육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병으로부터의 구원,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치는 것이 구원이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구원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본 주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나 이거 붙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좌합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인간이기에 아프면은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기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럼 나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며 가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세주라는 것, 이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신 것을 압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흑암 가운데 방황하며 자신이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도 모르며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 수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전합니다. 선지자 안나와 같이 평생 과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미국 성도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처는 이제 빨리 내가 하는 일에서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은퇴가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사무실에 쭉 나와 있으면은 미국의 성도들 가운데 주중에 나와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매주 봅니다. 잘 압니다. 근데 보면은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노인네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와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예배 준비 노인네들이 와서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러 일찍 오신 분들은 저쪽에 사운드 부스를 관리하는 분들이 다 70세가 넘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조경 작업을 하고 고장난 것들 수리하고 땅을 파고 전구를 갈아 끼고 유스그룹을 위해서 쿡을 하고 교회 세크리테리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많은 노인네들이 나와서 토요일 날 10시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젊은 엄마 아빠들 애들 데리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고 또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계속 지내니까 쉴 수 없는 그 부모들 애들을 다 봐주는 거예요. 나이가 75세 80이 된 노인네들이 다 나와서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유스그룹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Dwight Walters, Tom Daly, John Overby, Lynn Fraser, Tom Beckers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노인네들이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고 열중쇼하고 계시지 않고 다 나와서 돕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젊었을 때는 세상에 욕망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이제 다 자녀들 출가하고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재단 쌓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애들 봐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하면서 노인네 되면서 손이 커졌기 때문에 그 손으로 부전히 식사를 준비해갖고 먹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에서 섬기던 프리볼드 집사님 미국 분인데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도 매주 하루 이틀 교회에 오셔서 소리 없이 집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든 수리할 것 수리합니다. 훌륭한 카펜터, 훌륭한 플러머, 훌륭한 일렉트리션 그리고 매년 중고 혼다 시빅을 하나 사서 잘 고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지난 25년 동안 매년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도 아내가 동의만 하면은 아내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타일랜드 분입니다. 아내가 동의하기만 하면 남미로 가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놀고 있는 젊은이들 다 불러 모아다가 그 뛰어난 장인 기술을 가지고 카펜트리 가르치고 플러밍 가르치고 자동차 정비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나이가 75세가 넘었는데 등은 좀 굽었지만은 얼굴은 맑고 해맑은 모습입니다. 우리 늘 얘기하듯이 육신은 날로 후패해가지만 영은 맑고 밝은 분이에요.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여럿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축 처지고 나이가 들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고 부지런히 섬깁니다. 젊은이들이 애들 데리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특하게 여기고 그들을 부지런히 도와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의 각 구역 예배에 필요한 식사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찬들도 내가 몸이 피곤하지만 내가 하겠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크리스천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연세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일구역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년 새해 결심을 하셨습니까? 새해 결심을 하셨다면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과 관련된 새해 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새해에는 내 육신의 건강도 추구하지만은 영혼의 건강을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겠다고 작정하셨습니까? 새해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더 성실히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작정하신 분 없습니까?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라마는 보지 않아도 뉴스는 보지 않아도 성경 일독은 하겠다.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 한 번은 보겠다 작정한 분이 있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이제는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겠다 결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노인네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나는 가겠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가겠다. 구역 예배드리다가 가겠다. 순교입니다. 순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당신은 뭐를 하다가 오셨습니까? 다른 구역 젊은 식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정말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이고 여러 의지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새해를 맞기 전에 아직 다행스럽게도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써가고 있다 하는 것,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역사에서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로 이러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뭘 한다고 그러고 누린다고 하는 자들은 다 세상 역사를 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걸 쓰고 있다 하는 것, 그 확신을 하고 오늘 말씀 깊이 씹고 또 곱씹는 가운데 이제 2019년은 방향과 목표와 초점이 분명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고 확장하는데 쓰임받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시므온과 같이 평강 가운데 이 세상 모두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